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영과 진리를 힘입어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참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나아갈 때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온전히 회복하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속에 잘 박힌 모처럼 박혀서 그 말씀이 저희들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역사해 주셔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그러한 말씀이 저희들 가운데 온전히 잘 박힌 모처럼 박혀져서 우리의 구원을 흔들지 못하고 우리의 구원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7절 말씀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팔복을 오셔서 초반부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금과 빛의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시점에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가 다 드라마틱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 연결이 되어져 있는데 예수님이 그 무엇보다도 팔복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얘기하면서 율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율법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율법과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과 율법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를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지금은 은혜의 시대지 율법의 시대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필요 없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 율법주의야. 잘못됐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무용성, 율법이 필요 없음을 주장하는 그런 말들을 합니다. 공교롭게 신학자들이나 목사님 중에서도 율법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율법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보고 그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과연 어떤 율법과의 연관성이 있는가를 우리는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 시대입니다. 예수님 시대 사람들은 뭘 말하냐면 예수님이 와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제자들이 음식을 먹기 전에 손도 씻지도 않습니다. 등등 예수님의 제자들이 율법에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그 자신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안식일을 파괴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구나. 율법을 폐하러 온 사람이구나. 율법의 파괴자구나. 율법을 완전히 브레이크시키고 파괴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하고 선지자라는 말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성경 전체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가면요, 히브리 성경을 이제 받습니다. 1년, 3년 동안 신학교에서 뭘 하냐면 뭐 조직 신학이나 신학도 배우지만 3년 동안 그 헬라어하고 히브리어를 배워요.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신학교에서 영어 성경을 잘 안 읽어요. 공부할 때는 히브리 성경하고 헬라 성경만 주로 늘 있습니다. 근데 그 히브리 성경 앞에 타이틀이 있어요. 제목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히브리어로 토라, 케투빔, 느빔 이런 말이 딱 적혀져 있어요. 그 히브리 성경에. 토라라는 말은 뭐냐면 율법.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토라. 그다음에 케투빔은 성문서. 여기는 시가서라든지 뭐 시편, 뭐 잠언, 욥기 뭐 이런 걸 쭉쭉 하면서 성문서라고 하는데, 토라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토라, 율법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느빔이라는 건 뭐냐면 선지자. 이 말 자체는 여기 나와 있던 말처럼 선지자들 이런 말입니다. 느빔이라는 말이. 선지자들이란 말은 예언서를 말하고 있어요. 선지자들 쓴 예언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율법과 선지자들은 율법과 선지자들. 율법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마지막 말라기까지 그 예언서까지요. 이게 뭐냐면 구약 성경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은 율법서부터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뒷부분은 이제 선지자들이 쓴 예언서죠.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은 구약 성경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17절을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만 율법이 필요 없는 거자 폐하졌다. 이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율법은 다 폐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여기 보세요.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려 하심이라.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는 말이에요. 영성경에 보면 그게 잘 나와 있습니다.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유대인들이 특히 바리새인들이나 뭐 사두개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율법을 잘 지켰는가? 겉으로 보기에는 외적인 그런 준수를 잘했습니다. 율법도 지키고 뭐 안식일도 지키고 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지켰어요. 근데 여러분 진정 그들이 잘 지켰을까요? 그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요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온전히 지키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뭘 문제가 뭐가 문제냐면요, 그 율법에다가 인간의 그런 어떤 해석, 전해져온 구전으로 내려오는 그 전통을 율법에다 가미를 시켰습니다. 첨가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그 히브리 사람들의 선생, 율법의 학사라고 하는 사람들, 율법사들이라고 하는 사람, 레바이, 랍비라고 하는 사람, 율법 선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요. 율법을 읽습니다. 읽고 그 다음에 그걸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요.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그 해석한 내용을 그 다음 세대, 자기가 그걸 해석하고 적용시켜서 그 다음 세대 그거를 구전으로 해서 말로 해서 전달시킵니다. 그래서 구전으로 내려온 전통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율법보다도 그 모세오경이라는 그 율법보다도 이 사람들은 구전되어 내려온 전통을 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전통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2절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레위기 21장에 뭐라고 되냐면 그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부모님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렸다는 거예요. 내가 드려 유익하게 될 것이, 자기가 부모들한테 드려야 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러니까 자기가 부모한테 잘 공경하고 잘 드려서 공양해서 공경해서 부모한테도 드려야 되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 잘 드세요. 부모들을 이렇게 잘 공경하시길 바랍니다. 부모한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고,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 하냐면, 부모한테 드려 유익하게 될 것이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이제 자기네들은 더 이상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자기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이미 드렸기 때문에 헌물이나 뭐 십일조나 헌금이나 드렸기 때문에 내 부모한테 이제 할 게 없다. 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으면 됐지. 왜 부모를 내가 공경합니까? 여러분 그런 자녀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은 다 부모님을 다 공경하는 그런 자녀들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이 전통으로 이게 자기네들이 전통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막 폐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23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화일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화양과 근처에 십일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율법도 지켜야 되고 뭐 회양 뭐 근처 십일조 이런 거 율법도 다 지키고 그 다음에 정의와 긍휼과 믿음 이것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율법은 지켰어요. 근데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는 거죠. 내면 속에서 하나님을 율법을 지키는 그 율법의 근본 정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런 근본 내면의 정신이 율법이 의도하는 그 근본 정신을 잃어버리고 형식적으로만 율법을 지켰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27절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놀란 말이죠. 말씀입니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럼 이것이 인간들의 실상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는 잘 율법을 준수했습니다. 준수 안 했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 트레디션 전통을 더 중요시 여겼습니다. 바리새인의 문제는요, 전통을 더 중요시했어요.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사후세계, 영의세계, 천사, 부활을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다운타운에 제가 알고 있는 한인교회 중에서 그 유대인의 회당을 빌려서, 유대인의 회당을 자기들이 사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어요. 다운타운, 한인타운에 가보면 유대인 회당, 시네가그죠. 근데 그 시네가그가 회당이 한인교회가 된, 교회가 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LA 중심지에 살다가 돈을 많이 벌게 되죠. 회당 중심지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밖으로 나갑니다. 그럼 근처에 살던 사람이 나중에는 멀리 살게 되면 어떻게 와야죠? 어떻게 오죠? 그 사람들이 그 가까이 살 때는 걸어다녔습니다. 회당에서. 근데 멀리 살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걸어다니지 못하고 차를 타고 운전하고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전통과 유전이라고 전통으로 따진다면은 회당에 가서 제사를 드리거나 뭐 예배를 드리거나 그 회당에 가지 않습니까? 회당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유대인들의 그런 어떤 자기들이 만든 그런 전통에 따르면은 안식일 날 차를 타면 안 돼요. 걸어가야 됩니다. 걸어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멀리 외곽적으로 좋은 지역으로 가서 좋은 집에서 살게 되니까 더 이상 자기네들이 걸어 다니면서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교회에다 파는 거예요. 한인교회에다 파는 거예요. 헐값으로 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LA에 두, 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두 교회는 제가 알고 있는 교회는 그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있어요. 제가 그 두 교회 가서 다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제가 가서 말씀을 제가 증거했거든요. 그 두 교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잘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아,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이 전통을 더 중요시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보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율법이나 선지자 구약 성경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고 폐하러 온 것이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이 완전하다는 말은요, 그 원래 율법이 가지고 있었던 목적, 의미, 이것을 더 확실히 풀리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이 의도하는 바가 어떤 뜻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여기서 완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완전한다는 의미는 본래 성취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도 보면 18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랴. 다 이룬다는 말은 성취한다는 말씀이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율법의 영원성입니다. 불변성입니다. 그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잘 아시는 말씀 중에서 베드로전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난번 성경 공부에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말씀 있죠. 베드로전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영어로 성경에 보면 The word of God stand forever.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토록 있을 것이다. 세세토록 있을 것이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세토록 있을 것이다. 영원성, 불변성,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폐하여지고 없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점의 1.1획이라는 말씀은 이 히브리어의 점이 있고 획이 있습니다. 이 ESV 영어성경에 그거를 구체적으로 이제 말하고 있는데 가장 작은 점을 찍습니다. 히브리어는 이 점을 찍고 획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 점과 획에 의해서 단어의 의미가 달라져요. 가장 작은 것입니다. 그 작은 것 하나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그대로 보존되고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해지고 그 목적했던 바를 하나님이 완전 예수님이 완전히 드러내서 그 목적을 달성하고 성취시킬 것이다 를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율법을 성취시키는 분이에요. 이루시키는 분이에요. 성취시키는, 성취하시는 분, 그리고 또 완성시키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이 완전하게 하신다는 이 의미는 성취시킨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완성시킨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오신 예수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완전하게 한다는 것은 그 구약에 있었던 예언됐던 그 말씀들을 성취시킨다. 그리고 완성시킨다.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불변성, 영원성, 정황무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 지난번에 김재근 목사님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 잘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 영감된 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 무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안다라면 결코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실 것이라는 걸 안다라면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있어야 돼요.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거예요. 누구든지 이 계명에, 이 계명은 율법이나 선지자의 계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경의 계명, 특별히 계명은 율법에 많이 나와 있죠. 하라 하지 말라는 말은 그 계명에 지극히 적을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 같은 사람,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는다. 이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만은 작다일 그름을 받는다. 반면에 누군지 이를 행하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일 그름을 받는다. 크다일 그름을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일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람 이 계명에 대한 이 율법에 대한 계명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 율법의 중요성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켜 행한다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완전케 하시려고 오셨는데 그 율법의 말씀을 예언됐던 말씀을 다 성취시키려고 율법의 중심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율법의 중요성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지 이 신약시대도 예수 믿으면서 아 그 율법 별 중요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크다 일컬음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을 받았을 망정. 그러니까 이 천국에서는요 우리가 상급이 있음을 우리가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있는 그대로 우리가 따라서 행하고 지킬 때는 상급을 받지만 그럼 아 율법 그 계명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야 라고 했으면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았고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천국에서 상급을 받지 못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장에 있어요.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불 가운데서 부끄러운 구원이죠. 자기만 가까스로 구원을 받는데 상급은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공적이 다 타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상급이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러나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다. 자기 공적이 다 탔기 때문에 그 공적을 인정받지 못한다. 상급을 인정받지 못하고 상급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고 헌신하십시오. 하지 않으면 천국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개털 모자 쓸 거예요. 개집에 가서 개털 모자 쓸 겁니다. 이건 좀 심한 비유죠. 저는 그렇게는 생각은 안 해요. 저는 그런 비유는 잘못된 비유라고 생각하지만 상이 없다라는 거야. 상이 없다라는 거야. 여기에 말씀을 보면은, 왜냐면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극히 작다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가 이 율법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돼요. 아,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니구나. 율법이 필요한 것이구나. 이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율법과 선지자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가지고 다니지. 만약에 이게 이 율법서, 모세오경과 이 선지서 뭐 이런 다 시가서 이런 게 필요 없다라면은, 구약 성경이 필요 없다면 여기 빼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만 믿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결국 율법이 가르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왜 율법의 인식이 바뀌어야 되냐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 3장 24절은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율법의 역할이 있습니다. 율법은요, 뭐라고 하냐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한다고 합니다. 구약 성경의 이 말씀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길잡이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고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인도해서, 그리스도에게 인도해서 그 마치 초등교사가 되어서 그런 역할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결국 율법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리스도께 인도해서 예수님이 누구시다라는 것을 알고 믿게 되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성경 공부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율법의 제사법, 의식법, 구약에 나와 있는 법을 의식법, 그다음에 시민법, 도덕법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다 성취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시민법은 폐지됐다고 하는데 그 의미도 사실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것입니다. 시민법이라는 것은 무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를 잘못했을 때 배상하고 이렇게 그런 것을 가르치는 게 이스라엘 시민으로서 하는 것인데, 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그 근본 정신을, 율법의 정신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성취하셨기 때문에 폐해진 것이 아니라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것, 제사법. 이 그 제사법은 의식법이라고 합니다. Ceremonial Ritual. 이 제사법이 상징하고 있는 바는 뭐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신 부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제사가, 이 제사는 예수님을 가리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이 예전에 죽었듯이 이제는 동물 대신에 누가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한 번 드려진 제사. 그분을 인해서 우리의 죄가 구속받고 용서받고 의로워진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율법을 지키시고 순종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순종, 그분의 완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순종이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완벽한 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니라. 이 마침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텔로스란 말인데, 영어에는 end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end, 마침이라는 말보다는 목적, 완성, 성취란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위하여, 의를 받기 위해서 그런 말이죠. 의를 이루기 위하여, 의를 받아서 이 의를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율법의 완성이 되셨다. 율법의 성취가 되셨다 이런 거예요. 율법의 완성, 텔로스, 완성이 되셨다. 여기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나는 율법을 패러 온 것이 아니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들 좀 딱딱하겠지만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얘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 인정받고 칭찬과 영교와 존귀와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의 말씀에 따진다면은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기서는 이를 행하는 자라고 했는데 22절, 20절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 오신 이유기도 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한다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that of the Pharisee and the teacher of the law, scribe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that 대명사가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그 의로운 삶, 의보다 더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아,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으니까 내가 오늘부터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해서 살아서 내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야 되겠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열심히 노력해보세요. 여러분들 열심히 노력해서 정말 힘께 노력하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계명을 지키면서 막 믿음으로 살아가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질 수 있으시죠? 자신 없으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만큼은 그들이 살았던 그 모습만큼은 우리가 못 갈 것 같아요. 아니, 그 내면은 말고요. 겉으로 보이는 정도만 해도. 아까 분명히 바리새인들은 그 내면이 겉으로는 사람이 옳게 보이나 안과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안은 불법과 외식이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예수님 무슨 의도로 바리새인보다 서기관의 의의보다 더 나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바라는 의의는 겉으로만 뻔질을 하는 그 의의가 아니라 겉으로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겉으로 행위와 행동과 그런 걸 잘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놓치는 바는 우리의 내면이 어떤 상태냐는 거예요. 나의 내면이 어떠한 마음의 상태가 되어져 있느냐. 그것이 참 경건이고 그것이 참 의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의의를 우리가 행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의를 제가 가져보려고 노력해보려고 하니까 하나님 정말 되지가 않네요. 이게 정답이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바리새인 여러분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 그래도 저 정도 이렇게 노력했으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제가 좀 더 낫지 않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성경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사람들이 보기에 기뻐하고 여러분의 행동이나 여러분의 모습들이 사람들이 인정하고 박수를 치고 아, 저 사람 참 선한 일을 많이 한다 라고 박수를 치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내적인 동기 왜 그렇게 했는지 그 내면의 모습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뭘까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의 여기서 말하는 이 너의 의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와 너의 의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가 받는 의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근본적으로 다른 의라는 거예요. 서기관들의 의는 율법주의에서 나온 의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잘못된 게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주의는 잘못됐어요. 왜냐? 율법주의는 뭐냐면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지켜서 내가 의롭다함을 받으리라. 그래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내가 선민이 될 수 있다. 나의 공로로 내가 율법을 지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내가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하지만 너의 그들 앞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너의 의, 자기의 의를 행치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자,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스스로 노력해서 얻는, 노력해서 받는 의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는 이런 의가 아닙니다. 완전한 perfect righteousness, 완벽한 의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완벽한 의를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 그의 말씀대로 율법을 완전히 이행하신 그의 순종함으로 되어진 완벽한 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으로 얻어진 그 완벽한 의를 우리가 덧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의를 전가시켜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의롭다 불러주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의인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의로운 자라고 불러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이것을 믿으면 여러분 구원 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을 믿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 완벽한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에베소서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예정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특정을 예정을 받아서 그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정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통해서 예정받고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의 의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될 때, 아무런 조건 없이 전가될 때 여러분,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됩니다. 이런 의로운 자가 되면은요, 우리는 인식이 바뀌어야 돼요. 아, 내가 이런 의의를 받았구나 라고 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의의를 위해서 내가, 아,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의의를 주셨지만 내가 그래도 좀 더 잘 살아가지고 이 의의를 얻어야 되는데, 아, 이 의의를 내가 좀 받기 위해서는, 내가 받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는 내가 좀 그럴싸한 사람이 되지 않는가 하고 막 이 의의를 위해서 막 노력을 합니다. 아닙니다. 이런 인식의 변화가 왜 중요하냐면, 의의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이 의의를 이미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믿는 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의의를 이루는 자의 삶입니다. 이 의의를 이루는 삶은요, 성령께서 하셔요. 내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게 하십니다. 죄로부터 돌이키고 회개하고 죄, 그 성령님의 역사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이 성령님의 역사심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어차피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된다, 그건 우리 자신을 로봇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자로 여겨주셨고, 그 은혜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갈 때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협업이라는 말 있죠. 적극적으로 내가 동참한다는 거예요. participate 한다는 거예요.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에, 성령님의 역사에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서, 기꺼이 순종하는 자로서.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율법의 그 근본적인 이유, 동기, 정신, 왜 하나님이 이 말씀에, 이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선지서를 주셨는지, 그리고 시가서를 줬는지, 구약성을 주셨는지 그 동기를 모르는 거예요. 그 목적이 바로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구원받은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사람들은 미리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하신 그분이 하신 일을 바라보고 모르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과거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일을 믿고 우리가 의롭게 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람들은 믿지 않는 것 같죠. 그러나 제가 한 가지 놀라운 말씀을 여러분들께 읽어드릴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베드로전서 1장 10절입니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벌써 구약시대 때도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예수님이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증언했다는 거예요. 옛날에 구약시대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 속에 계신 그들이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 부활에서 영광을 받아 승천하신 이걸 미리 증언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과거에 있던 사람들도 미리 오실 예수님의 하실 일을 몰랐어요. 그러나 제사 제도를 통해서 동물이 죽어간 그것을 보면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다는 것을 그들은 잘 깨닫지 못하죠. 그렇게 그 안에 숨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그래서 그걸 믿을 때 그들이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구속의 사건이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율법의 마침표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겸손히 그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전적으로 그분을 의존하는 자들이 그의 의로 인해서 덧입혀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성령님 의지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여기에 말하는 너의 의 우리의 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의를 우리가 덧입은 자로서 이 의를 가진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철저히 우리를 의지하고 의존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의로운 완전한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가는 의의 삶입니다. 이 의의 삶으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속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이 사실을 꼭 믿으시며 구원받은 자로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